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핵무기 사용을 거론한 데 대해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또 한 번 유럽을 향해 핵 위협을 가했다며 이는 비확산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핵전쟁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예비군 모집을 위해 동원령을 선포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을 위협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패배에 직면한 푸틴 대통령의 절망감에서 나온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비군 부분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어제 러시아 곳곳에서 벌어져 1,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미 언론들은 독립적인 시위 감시단체를 인용해 러시아 내 38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져 어제 저녁 현재 1,311명 이상이 러시아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시위대 중 적어도 502명은 수도 모스크바에서, 524명은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동원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패배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건국 11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러시아의 미래와 독립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 전범 재판소 설립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에 더 많은 군사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처벌 등 평화를 되찾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동한 동원령은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면서 러시아가 영토를 빼앗고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의 포로 막구현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어제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식량과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일환으로 일본은 화학무기 관련 제품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고 수출이 금지된 러시아 군사 관련 단체의 목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G7 외무장관들은 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하야시 외무상은 전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G7 외무장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과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미국의 보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핵합의 복원을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위대하고 진지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미국이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달 초부터 중국의 무인 군용기가 자국 영공에 자주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자국 주변에서 38대의 중국 항공기가 탐지됐다며 이 중 17대가 타이완 해협 중앙선 동쪽과 남서 방공식별구역으로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전투기였지만 무인기 3대도 포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지금까지 6종의 중국 무인 항공기를 탐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목요일 뷰이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임시 진행의 김영곤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만나 북한 정권의 위협 대응에 대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일 정상도 뉴욕에서 만나 대북 협력을 약속하고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제재 위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재동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유럽연합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금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평안남도와 함경남도는 오후까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북과 함경북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이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대북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양국 쟁점으로 떠오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겠다는 정상 간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21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력, 핵심 기술, 경제, 에너지 안보, 세계 보건, 기후변화를 비롯한 광범위한 우선순위 현안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뉴욕에서 진행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와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 등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정상은 확장 억제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며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미한 쟁점으로 떠오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한국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미한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양국이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국 측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 18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을 계기로 런던에서 개최된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서도 짧게 조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도 역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긴밀한 대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회동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2년 9개월 만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이날 만남에서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상 간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한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친구들 행사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성사됐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다자 무대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논의하는 약식 회담 형식으로 약 30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 대통령실과 비슷한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두 정상이 회담에서 안정적인 양자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한 대화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 대응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막판까지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찌감치 양측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흔쾌히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일부 일본 언론들은 정상회담 개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간 핵심 쟁점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이후 양측 모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첫 걸음을 뗐다며 한일 간 여러 갈등이 존재하지만 양 정상이 만나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보도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랜드 바겐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비확산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의 계속된 유엔 체제 위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 이란 핵 문제를 언급하며 외교를 통해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 결의를 노골적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77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 연설에서 국제 비확산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Despite our efforts to beg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blatantly violate UN sanctions.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다시 전념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중요한 군비 통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지난 1월 그런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불안한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에서 다른 모든 국가가 받아들인 비확산 신념을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오늘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핵 위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투명성이 결여된 채 전례 없는 핵무기 증강에 나서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다음으로 거론된 이란에 대해선 미국은 이란이 의무를 다하는 경우 핵 합의를 함께 복원할 준비가 됐다면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외교가 이런 결과를 얻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계속해서 믿는다면서 핵 비확산 체제는 유엔의 최대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세상이 거꾸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으며 인권 침해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버마 군부 정권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한 인권 탄압 등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분쟁과 냉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떤 나라에도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증진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며 40년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된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느 한쪽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이 더욱 포괄적인 기관이 돼 오늘날 세계의 필요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엔 개혁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hould consistently uphold and defend the UN Charter and refrain from the use of the veto.
특히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유엔 헌장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옹호해야 하며 안보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특별하고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부권 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하며 특히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들을 위한 상임이사국 의석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데 연설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A permanent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vaded its neighbor, attempted to erase a sovereign state.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웃 국가를 침공하고 주권 국가를 지도에서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나라의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는 것을 명백하게 금지한 유엔 헌장의 핵심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 공공연한 핵 위협을 가하면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책임을 경솔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세계는 이런 터무니없는 행위를 직시해야 한다며 푸틴은 러시아가 위협받았기 때문에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누구도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았고 러시아 외에 그 누구도 갈등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에 비용을 부과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영토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며 잔혹행위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북한 문제에 대한 시급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과의 정상급 관여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일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올해는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조일 평양선언 2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일본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일본은 조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와 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불행한 과거사와 같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일본은 상호 관심사에 관한 대화에 준비돼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며 헌신적으로 행동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双方의 관심 事項について 대화할 준비가 있습니다.
대면 형태로 개최된 이날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첫날 행사에선 기시다 총리 등 33개 나라 정상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차바 퀘리지 유엔총회 의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 수위가 높았던 2016년이나 2017년과 달리 북한 문제는 일부 국가 정상의 연설에서만 제한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실제로 연설을 통해 직접 북한을 거론한 나라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3개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십만 명이 압제와 고문을 견뎌야 하는 북한과 시리아 혹은 벨라루스의 수용소나 교도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전염병, 식량 가격 상승 문제 등에 더해 우리가 막지 못한 이란과 북한의 핵 확산 문제도 위협으로 남아있다며 북핵 문제 등을 국제적 해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인 핵 전략을 법제화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7차 핵실험 등 김정은 정권의 추가 도발 시 강력 대응키로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2일 서울에서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한 북핵수석대표 조찬 협의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 이후 약 2주 만이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뒤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고조되는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핵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 핵 전략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핵무력 정책 법령에 핵 선제 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한 핵 사용 조건을 명시해 자의적 핵 사용 의도를 노골화한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가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음을 공개했습니다. 법령이 명시한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최근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논의된 양국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국가는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와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이 이번 EDSCG를 통해 재강조된 점을 평가하며 앞으로 관련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7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현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은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엔 단호히 대응해 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에 전례 없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협력을 계속하자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미 한은 북한에 지속해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김 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서울에서 연 일부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7월께 뉴욕 채널 등을 통해 북한의 대화 제기에 대한 관심과 신종 코로나 물품 지원 의사 등을 전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제안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담대한 구상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미 한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두고 계속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이 이도훈 한국 외교부 2차관을 만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0일 대변인 실 성명을 통해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과 이도훈 한국 외교부 2차관이 이날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르난데스 차관과 이 차관이 우리 양국의 경제 번영에 기여하는 미한 경제 관계의 힘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 공급망 회복 탄력성 강화 등 21세기의 가장 핵심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확대되고 있는 두 나라의 경제와 기술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페르난데스 차관이 우리의 공동 번영과 청정 에너지 기술, 공급망 회복 탄력성 목표를 지원하는 청정 에너지 기술 분야 등에 대한 한국의 의미 있고 증가하는 대미 투자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투자가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페르난데스 차관이 미국이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이에 관한 한국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두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차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노력,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기회 등 다른 주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도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을 방문 중인 이도훈 차관이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미한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 이 차관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의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고 페르난데스 차관은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의 세금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가격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건 과거 북한 문제에 쏠렸던 한국 외교 정책의 중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구체성이 다소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대화에 대한 관심을 반복하거나 북한을 비판하지도 않은 것은 기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북한이 최근 핵무력을 법제화한 것에 대해 김정은을 비판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한국 청와대는 그런 것이 아무 소용없으며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you know, really ingenious for President Yun to, you know, basically not mention.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윤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성과와 관련해 매우 낮은 기대 속에 취임했다며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중심 요소는 북한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 주요 현안과 글로벌 문제에서 국제적인 플레이어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설정하거나 강화하는데 외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전 세계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인권 등을 거론했지만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과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촉구 등 북한 문제를 중심에 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건 전략적으로 의도적인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레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윤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대한 제안인 담대한 구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짧은 언급조차 없었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기대 속에 북한과의 긴장을 관리하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자유와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외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세계 10위의 국내 총생산을 자랑하는 한국은 글로벌 플레이어에 더 가까워지며 타이완 해협이든 남중국해 문제든 항행의 자유에 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바로 이런 역할이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분명히 밝혀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the 10th largest GDP in the world, is going to be more of a global player.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이런 구상에 다소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개월 동안 일관되게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대의 증진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건 긍정적이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좀 더 구체화한다면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와 기술, 소프트 파워 그리고 선도적 민주주의로서의 정치적 강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세계 정세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덧붙였습니다. 반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정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강대국들이 가진 군사, 정치, 경제적 무게감이 한국에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certainly limits to the degree to which South Korea can be a global player.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따라서 한국은 기술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틈새 분야를 찾아야 한다며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윤 대통령도 보건과 디지털 격차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언급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 일부가 투입되더라도 미한동맹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타이완 위기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 투입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이날 VOA의 관련 질문에 미국은 그 같은 시나리오에서 사용될 병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에 배치된 병력 등 모든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경우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해 타이완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포함한 영내 미군의 병력 이동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만약 주한미군이 이에 영향을 받더라도 미한동맹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약 28,500명으로 비교적 작은 숫자지만 북한의 모험주의를 억제하는 데 규모 이상으로 큰 역할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한반도 적대 행위 재발 시 추가 병력을 투입해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미한동맹은 타이완 위기 상황에서 주한미군 일부가 재배치되더라도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작전상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중국과 전쟁에 돌입한다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한국도 자동 개입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무에 관한 문제는 미한 상호 방위 조약 제3항을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 제3항은 태평양 지역에서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현재 영토나 향후 합법적으로 행정력을 행사하는 영토로 인정하는 영토에서 발생하는 무력 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통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등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받는 상황이 아닌 한 한국이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타이완 위기에 자동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와 주한미군 임무 등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19일 워싱턴의 한미연구소 주최 화상포럼에서 이 문제에 관한 즉답은 피하면서 사령관이나 지도자들은 그 어떤 것과 관련해서도 비상계획을 세워놓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당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22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지난 시기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북러 간 무기 거래서를 내돌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해 떠들고 있다며 미국의 근거 없는 무기 거래설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에 먹칠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담화는 반공화국 모략설을 퍼뜨리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담화는 또 군사장비의 개발과 생산, 보유는 물론 다른 나라들과의 수출입 활동은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합법적인 권리라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조작해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애초에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앞서 최근 해제된 비밀정부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쓰려고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징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비난이 즉각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대북결의 1718호를 채택하며 북한과 탱크와 장갑차 등 7대 무기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대북결의 1874호와 2270호를 통해 거래금지 대상을 소형 무기와 경화기로 확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담화가 국제사회 비난의 표적이 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의 갈등 구도 안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도 러시아에 무기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유럽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러 무기 거래설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유럽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이거는 나토와 군사적인 대치로 바로 들어가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유럽 국가들이 발칵할 거거든요. 제재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기존의 제재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담화 주체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이라는 해당 실무자를 내세운 것은 무기 거래설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물이 나왔다면 이걸 정치적으로 뭔가 항변한 듯한 느낌이 되지만 관계 부처에 있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얘기했다는 것은 팩트를 확인해주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초기에 나서서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자신들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연루돼서 표적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담화가 북러 간 무기 거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비록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예민하게 주시하는 게 무기 확산 문제라며 북한이 무기 거래를 전면 부인하는 담화를 내기까지 한 상황에서 미국의 촘촘한 감시망을 피해 러시아와 무기 거래에 나서는 데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담화가 미국의 불순한 여론전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배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지금 표명을 했지만 북한 내부의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북한이야말로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선을 넘지 않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 이런 걸 명확히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교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양국 간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래식 무기 체계와 장비 등의 노후화로 군의 현대화 작업이 오랜 과제였던 북한으로선 그동안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눈길을 러시아로 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과 지지 연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21세기에 핵실험을 감행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CTBTO는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10차 CTBTO와 친구들 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CTBTO와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떤 새로운 핵실험도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속히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감시기구입니다. 이날 공동성명은 북한의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에 대한 규탄을 상기하며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를 향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세인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군축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CTBT의 비준을 촉구하고 핵실험 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1996년 출범 이후 CTBTO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CTBT's no test norm is being respected by all countries except North Korea.
21세기에 들어선 후 북한의 경우만 제외하면 핵실험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1992년, 러시아는 1990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에 마지막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페트라 지그문트 독일 외무부 아태 국장도 CTBTO 출범 이후 각국이 핵실험을 자제하는 관행을 북한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TBTO의 핵실험 반대 규범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중받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국제 핵 비무장의 성공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권리 강화를 촉구하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제동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유럽연합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조치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실은 21일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어 국제적인 단결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실은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UN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한국을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UN 회원국들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당국은 결의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도와 관련해 확실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U 대변인실은 또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결의안 내용은 향후 몇 주 동안 있을 다른 UN 회원국들과의 협의에 앞서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메릴린 게브레몽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조치를 지원하는 모든 기회를 가질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결의안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잇따라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불참했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할 것임을 시사해왔습니다. 앞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지난 7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전 정부에서는 유엔에 북한 인권에 관한 공동 결의안, 공동 발의하는 것에 불참을 해왔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또 결의안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한국통일부도 지난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황준국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지난 11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은 보편적 가치 수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며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신화 북한인권대사도 지난달 24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북한 내 인권 신장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등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은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처음 제출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채택됐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부터 계속 채택됐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매년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조상진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오늘 한국의 북핵수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 정권이 해외 파견 정보기술 노동자나 가상화폐 탈출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양측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킬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도 공감하고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는 조치를 독자 제재의 주요 표적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유류 항구에 수만 톤을 실을 수 있는 유조선이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연료성 유류 수입이 0으로 잡히는 공식 기록과 괴리가 계속 커지는 상황인데요. 북한 서해에선 선박 간 환적이 이뤄지는 듯한 장면까지 추가로 포착돼 두 불법 활동 간의 연계성 여부도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중국이 지난달 연료성 유류를 북한에 일절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중국 해관총사의 북중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8월 한 달간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유류 제품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과 윤활유용 기유, 윤활유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성 유류를 북한에 판매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도 최근 수개월째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공식 무역 자료만을 놓고 보면 북한의 연료성 유류를 공급하는 나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료가 과연 현실을 반영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북한 최대 유류 항구인 남포의 유조선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BOA가 일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8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남포의 유류 취급 항구에 이 기간 최소 8척의 대형 유조선이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기록에 잡히지 않는 수만 톤의 유류를 운송할 수 있는 유조선의 입출항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4일 총 3척의 유조선이 남포 유류 하역 부두에 정박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이들 유조선이 같은 달 8일부터 17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자취를 감추는 동안 유조선 2척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1일 또 다른 유조선 2척이 각각 유류 부두와 해상 하역 시설에 정박했으며 27일엔 기존에 있던 유조선이 모두 떠나고 새로운 유조선 한 척이 자리했습니다. 이들 유조선은 모두 100m 내외 길이로 수만 톤의 유류를 운반할 수 있는 적재함을 지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반입되거나 반입 대기 중인 정제유가 52만 5,967배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유류 항구에 입항한 유조선의 크기와 접안 횟수 등을 조사한 유엔 회원국들의 자료를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8월에 발견된 8척의 유조선 역시 적지 않은 양의 정제유를 반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북한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맞대는 이른바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도 유류를 밀수입하는 만큼 남포에서 포착된 유조선 역시 공해상 등에서 얻은 유류를 북한에 하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서해에선 선박 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지난 18일 북한 서해 초도에서 남쪽으로 약 3km 지점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이 선박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여러 척의 선박이 접선한 모습도 확인됩니다. 물론 이들 선박이 접선한 사실을 즉각 불법 환적으로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에서 만나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곳에서 물품을 건네받아 이를 남포로 옮기는 장면이 포착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뷰이 뉴스투데이 3부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평안남도와 함남은 오후까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북도와 함경 북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 일요일은 북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0도. 남포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오후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19도. 신의주는 오전에 흐리고 비, 오후엔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 19도. 강계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 낮 최고 22도. 희천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12도, 낮 최고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 들어 차차 개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 20도.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지만 오후엔 역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2도 되겠습니다. 사리원은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역시 오후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0도 되겠습니다. 함경도 봅니다. 함흥 지역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2도. 장지는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 12도. 양강도 해산은 흐리고 한때 가끔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7도. 원산은 역시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예상되고 낮 최고 25도. 청진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낮 최고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예상되지만 오후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이었고요. 뷰의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핵무기 사용을 거론한 데 대해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또 한 번 유럽을 향해 핵 위협을 가했다며 이는 비확산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핵 전쟁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예비군 모집을 위해 동원령을 선포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을 위협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패배 직면한 푸틴 대통령의 절망감에서 나온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비군 부분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어제 러시아 곳곳에서 벌어져 1,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미 언론들은 독립적인 시위 감시 단체를 이용해 러시아 내 38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져 어제 저녁 현재 1,311명 이상이 러시아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시위대 중 적어도 502명은 수도 모스크바에서 524명은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동원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패배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건국 11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러시아의 미래와 독립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 전범 재판소 설립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 많은 군사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처벌 등 평화를 되찾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동한 동원령은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면 러시아가 영토를 빼앗고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의 포로 맞교환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어제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식량과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일환으로 일본은 화학무기 관련 제품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고 수출이 금지된 러시아 군사 관련 단체 목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G7 외무장관들은 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하야시 외무상은 전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G7 외무장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과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미국의 보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핵합의 복원을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위대하고 진지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미국이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2020년 이라크에서 미군이 무인기 공격으로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달 초부터 중국의 무인군용기가 자국 영공에 자주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자국 주변에서 38대의 중국 항공기가 탐지됐다며 이 중 17대가 타이완 해협 중앙선 동쪽과 남선 방공식별구역으로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전투기였지만 무인기 3대도 포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지금까지 6종의 중국 무인 항공기를 탐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